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삼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으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이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매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예,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우리가 이제 기도회를 나아가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읽은 책들을 좀 몇 가지 끄집어내서 다시 읽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폴 트립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을 한 2, 3회에 걸쳐서 쭉 읽다가 굉장히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은 하나님은 마치 이제 지휘자와 같은 분이시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연주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아가페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감동이 있었고 그 이분들이 함께 이렇게 어울려지는 그런 것들이 참 화음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라 생각하는데 그 지휘자와 이 합창단 또 연주자들 중에 우리들이 연주자 입장에서 유의해야 될 게 뭐죠? 연주자들이나 합창단원의 단원들은 자기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는데 혼자 막 와 하면은 듣기 싫은 소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연주자로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을 하고 지휘자에게 고정을 하고 옆 사람의 소리를 듣고 함께 동역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지휘자가 때로는 곡도 선정을 하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정은 어떤 조화 박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의 노트에다가 세밀한 그 음조까지 그 음표까지 다 적진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나이 10대, 20대, 30대를 지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음표를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과의 하모니를 이뤄서 화음을 약간 하우링이 있습니다. 약간 아 이게 자꾸 긴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서로 화음 있게 음색을 맞춰가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초월하도록 선택되었다. 자기만의 희망과 꿈이라는 경계를 초월하도록, 자기만의 계획과 목적이라는 경계를 초월하도록, 자기 가족과 친구라는 경계를 초월하도록. 이게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만의 음색을 내면서 이게 인생이다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자기가 생각하는 최대한의 영광을 초월하여 더 위대한 영광인 하나님의 영광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선택받았다. 한마디로 이 말씀을 압축하면 뭐죠? 너만의 음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음악으로 내 마음껏 표출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니까 시야는 쥐자에게 고정하고, 아멘이시죠? 옆에 있는 같은 연주자들이 어떻게 연주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의 설교의 목표의 방향성은 우리의 시야를 지휘자에게 집중하는, 고정하는 방향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모니를 이룰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께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 3서를 들어가기 전에 이 요한 3서에 쓰여질 때는 이제 초대교회인데, 오늘처럼 이제 교회가 이렇게 지역교회에 든든하게 서 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순회전도자들이, 리더자들이 적어서 순회전도자들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신방을 했던 시기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 물론 여관도 그때 당시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여관에 묵으실 곳이 없어가지고 이 하우링이 자꾸나 잡아주셔야 되겠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이제 마구간에서 했던 것처럼 여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그 순회전도자들이 여관에 묵지 않은 이유가, 물론 불결하기도 했지만은 강도 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성도들이 집을 오픈할 때 그 성도들과 함께 삶을 살았던 것들이 이제 순회전도자들의, 사도 바울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글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 테니까 누가 떠오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가정을 오픈했던 여자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루디아예요. 루디아. 기억나시죠? 제가 이 사도행전을 읽다가 루디아라는 이름이 참 예뻐가지고 제 아내 이름을 그 영어로 리디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져줬던 기억이 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을 갔을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자신의 가정을 오픈해서 순회전도자를 맞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지방에 갔을 때 고린도 지방에는 누가 가정을 오픈했나요?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이오라는 사람이고, 가이사랴에 갔을 때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회전도자들을 맞이한 거죠. 자, 사도 요한도 이렇게 순회전도자로 나서면서 만난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오늘 첫 소개자는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1절을 읽어볼 텐데 이게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남자와 남자가 이렇게 사랑에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들에게도 내가 사랑한다 이게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남자들이 생겨 먹은 자체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오 이거 어색해요, 남자들끼리는. 근데 이 1절을 보니까 이게 참 하모니가 보이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넘쳐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멋지잖아요, 화음이. 아가파오의 사랑이 넘치면은 남자들끼리도 사랑한다는 고백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들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고백이 많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남자와 여성들끼리도 이런 사랑의 교제가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화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2절도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될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사도 요한이 그의 사랑하는 자 가이오에게 양보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2절을 보면은 그냥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순서를 꼭 보셔야 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휘자임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들을 먼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피조물인 내 위치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지 네가 범사가 잘 됐다 해서 영혼이 잘 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에게 의식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가끔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예, 책들은 가끔 적으셔서 읽으시기는 하는 거죠. 예. 아멘으로 받고. 그 C.S. 루이스가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꼭 한번 읽어야 될 책인데,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쓰여 있어요. 당신 안에 영혼은 없습니다. 당신이 영혼입니다. 당신은 단지 몸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착각하면서 자꾸 내 주인이 내 몸뚱아리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에 자꾸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거는 육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루이스가 얘기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영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혼이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육신의 몸은 벗어지겠죠. 그리고 영혼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가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꿈꾸며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통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영혼의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찬양대들이나 악기를 다 하시는 분들도 연주하기에 앞서서 절대음에 맞히죠. 매번 오케스트라 할 때도 맞춥니다. 절대음을 딱 주고 거기에다 악기를 다 맞추죠. 튜닝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도 이런 튜닝이 없이 시작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죠? 한 주간의 나의 잘못된 생각들, 또 갈등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라디오, 아날로그 방식의 라디오를 들을 때에도 채널이 안 맞추면 치익거리는 소리를 계속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채널을 고정하고 주파수를 맞추는 일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책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매일매일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일입니다. 마치 전에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은 것처럼. 그 다음, 어떤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틀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내 방식대로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매일매일 시작해야 되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주파수를 맞춰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영혼이 잘된 같이 다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된 이 가이오를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뭐라고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주파수를 맞힌, 채널을 맞힌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이 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4절 말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박자대로 맞춰가면서 자기의 음률을 동역자들과 함께 맞춰가는 일이 너무나 기뻤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잠시 여러분 그 오해를 좀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세 일을 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엘리야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베풀겠어요? 제가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입니다. 막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그런 영웅적인 스토리의 이야기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가이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신실한 일이 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자, 6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메시지, 예, 거기까지.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대가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는 물론이고 낯선 사람들까지 환대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얘기인 거예요. 가이오의 칭찬을 받은 메시지가 뭐죠? 이때 당시에 여러분 나그네들과 행인들과 이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냥 지나쳐버릴 사람들도 이 가이오의 사랑의 그 메신저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들을 자기 가정에 영접을 하고 환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죄송합니다, 얻어 걸린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제가 봐요. 그 사람이 사도인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환대를 하고 나중에 보니까 위대한 사도 요한을 자기 집에 영접한 역사를 경험한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것이 아름다운 거죠. 우리가 어떻게 모세일과 엘리야를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삶 속에서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 사랑으로 끌어안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야를 지휘자이신 하나님께 고정하고 자기 멋대로 음악을 펼치는 불협화음의 연주자가 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 원하는 필요자에게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베풀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조금 싸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강단에서 제가 가끔 언급을 하는데, 현대인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면서, 물론 이게 많은 문명에 이익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제가 걸어오면서 스마트폰을 보고는 대한민국 아줌마하고 부딪힐 뻔했어요. 저는 좁은 길을 피해 가는데 이 아줌마가 그냥 이걸 보고 아침에 뭐 오다가 깜짝 놀라서 부딪히고 피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이제 콘텐츠가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스마트폰을 보는 방식과 스타일, 이것이 삶의 스타일로 변하면은 아주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요즘 아이들이 인내하고 절제하는 거 잘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스마트폰의 폐해라는 이야기예요. 스마트폰에는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손가락으로 띡띡띡띡 누르면 원하는 거 다 뚝딱 떨어져요. 엄마 아빠 졸라대면은 카드만 해주면 자기가 원하는 거 뚝딱 대고, 뭐 보다가 재미없고 지루하면은 쉭쉭쉭 다 넘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설교가 어떻게 매번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도 아유 오늘 뭐 별거 아니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쉭, 저는 날라갔어 벌써 저쪽으로.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이 메커니즘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자꾸 살아가다 보면은 인내할 수 없고 절제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할 수 없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요즘에 이런 현상을 많이 봐요. 분명히 가족이 모였어. 엄마, 아빠, 애들이 앉았는데 저마다 자기 스마트폰을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많이 보잖아요. 저는 위험하다 봅니다. 관계와 소통 없이 다른 사람이 뭘 하는지 관심도 두지 않은 상황에서 사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환대라는 자그마한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심과 배려와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성경에 살펴보니까 많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딱 세 군데 등장을 하는데, 두 번째 사도 바울과 함께 어디 부분에 등장을 하면 사도행전 19장에 등장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자, 그 다음 주목해 보세요.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이 표현을 봐서는 가이오는 유대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고 이방인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유대인인 사도 바울을 옆에서 따라다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동행하였던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지체, 병원에 손발이 묶인 지체들, 혹은 근심 속에 빠져있는 지체들에게 내가 함께 옆에 있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왜 그리스도인이에요? 함께 있어주는 것. 한 군데 더 볼까요?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글을 적으면서 자기에게 영향을 주었고 관계 있었던 그 하모니를 했던 사람들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마지막에 보면은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여기 가이오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여러분 사랑의 하모니가 대단하죠. 여러분 제가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이 한 2,000명 됩니다. 아이들까지 다 하면은 제가 한 주간에 문자 메시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전화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다 드릴 수 없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구역장이 있는 거고, 그래서 리더십이 있는 거고. 그러면 하모니라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 혼자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가이오가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한다. 이게 아름다운 하모니 아니에요? 이 작은 사랑의 섬김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고 성도 간에 서로 이렇게 보면서 내가 힘이 빠졌을 땐 옆 사람이 돌보아주는 이 공동체의 영성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한 3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동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동역자를 잠시 3초만 쳐다보시고 저를 다시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랄 때 보세요. 평소에 잘 안 보잖아. 자, 그런데 불협화음을 내는 사람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늘 이 구절에 나왔습니다. 구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여기 디오드레베를 이제 표현하기를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많은 그 주석을 찾아봤는데 제가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필로 프로토스 이런 단어를 써요. 이건 이제 합성어인데 필로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이게 이제 친구 간의 사랑을 뜻하는 거고 프로토스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해석을 하면은 첫째만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놈 이런 뜻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금수저였을 확률이 높고 승승장구해가지고 아마 교회 안에서도 주목받은 차세대 지도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우열의 법칙에서 우성인자를 바라보고 왜 당신이 흙수저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 이해를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늘 어떤 회의를 하면 자기 뜻대로 결정을 해야 되고 자기 방식대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 백이백이 꼴백이지요, 이런 사람들.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기만의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이 행했던 그 행함을 쓰리 콤보로 사도 요한이 소개를 합니다. 쓰리 콤보 잘 들어보세요. 페트도 깔렸고 야채도 깔렸고 다 깔렸어요. 보세요. 10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첫 번째 보세요.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쉽게 너무 악한 말로 비방을 했다. 두 번째,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가이오와 같이 사람을 환대한 것이 아니고 집안에 들이지도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차갑습니까? 세 번째,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뭐 했다 했어요? 내쫓았어요. 내쫓고 소금 뿌린 것 같아요. 우리 문화적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되겠습니까? 혼자만 잘났다고 혼자만의 세계로 자아중심적인 세계로 살다면 교회는 되지가 않은 거죠.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고정을 해라. 지휘자이신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라. 너의 채널을 고정시키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예배 드릴 때조차도 자기 생각으로 빠져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기 생각에 빠져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이 디오드레베와 같이 자기가 그렇게 행한 것도 하고 몰라요. 요즘에 제가 이제 글을 읽다가 참 우스꽝스러운 거 있는데 이런 거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자기 중심성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나 보세요. 여러분 운전하고 계시죠? 나보다 더 늦게 운전하는 사람은 바보같이 생각되고 나보다 더 빨리 운전하는 놈들은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으로 빠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은 죄라고 지적하지만은 내가 잘못한 것은 이거는 그럴 수 있다는 실험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이 하는 기침은 의도적인 것이지만 내가 하는 기침은 어쩔 수 없는 생리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옆집 남자가 직장을 잃으면 불경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내가 직장을 잃으면 이건 세계공황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남의 뜻을 꺾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이 자기의 뜻을 꺾지 않은 것을 보면 아유 저 사람 고집불통이야 하지만 내가 뜻을 꺾지 않은 것은 나는 강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비판은 파괴적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비판은 건설적인 의견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불협화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으뜸을 좋아하는 이 디오드레베의 모습들이 성경에 으뜸이란 단어를 좀 찾아봤는데 몇 군데 나오는데요. 예레미야에 나오더라고요. 예레미야 49장에 한번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과는 활을 꺾을 것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는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될 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끝나요. 위험합니다. 으뜸의 활을 하나님 꺾으시기 전에 겸손으로 낮추시기를 주여 부탁합니다. 베드로서 5장 6절이 그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의 음악을 하는 것을 거부하셔야 합니다. 불협화음이에요. 듣기 싫어요. 오늘 아가페 중에 한 분이 막 튀었다면 듣기 싫을 거예요. 모두가 하나가 돼요. 화음 있게 찬양하니까 얼마나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6월 한 달 동안 저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급적 PPT 자료도 없고 동영상 없이 말씀만 전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이제 사랑을 마감하면서 제가 여러분의 동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동영상의 메시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동영상을 보시죠.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y doopravdy.
Víš co? Jako museli zrušit ple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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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áďo!
Vy máte oheň? Oheň.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ad from America.
저와 여러분도 기차 안에서 저마다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고, 한 여인이 그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시선에 그의 사랑에 여러분의 눈을 맞추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삶들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하죠. 여러분의 인생값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목숨값으로 주께서 사셨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말씀 하나 선포하고 찬양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11절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묵상 기도를 주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주께서 목숨 바쳐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영혼을 지휘하시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그분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하모니를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겠나이다 다짐하며 잠시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